교과서 한번 있으면 교과서. 교과서 238쪽. 238. 예, 238쪽입니다. 238쪽. 주사주입. 예, 주사주입 도끼. 주사주입은 네, 정맥주삼, 정맥주사, 주사주입 도끼. 자, 주사주입 대상자에게 약이 정확하게 투여되는지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래서 꼭 알아두기. 예. 주사주입은 의료인의 고유한 영역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주사주입을 하지 않는다. 예. 의료인. 예, 그 위에 참고 한번 있으면 참고. 기아기가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뇌이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럽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또 주사주입은 의료인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병원에 근무한 사람 다 의료인인가? 아닙니다. 의료인은 누군가 하면 의사와 간호사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인입니다. 그러면 엑스레이 기사, 약사, 병리사 뭐 이러다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사와 간호사인데 의사 중에 치과 의사, 한의사 다 의료인입니다. 의사 하면 다 의료인입니다. 치과 의사, 한의사 의료인이고 간호사는 간호사와 조산사 있으면 조산사. 지금은 산부인과도 지금 문 닫을 판인데 애 너무 해놓으니까 그 뭡니까 군 면에 산부인과 없으니까 저 간호사 중에 다시 교육을 받아서 아기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준게 조산사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중에 원래 간호사 의사인데 간호사 중에 조산사 간호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예, 다섯 가지 예, 이 사람들이 의료인입니다. 의료인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병원에서 간호사 좀 주사 놓습니다. 정맥 주사 놓고 이건 원래 의사가 처방을 하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좀 놔달라 이겁니다. 원래는 의사가 놓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는 주사 주입하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옆집에 친구 아들이 장가를 간대 며느리를 간호사 봤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힘이 너무 없고 우리 아들은 제약회사 다닙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못 먹고 하니까 아들한테 이야기해서 알부민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해서 며느리한테 야, 좀 놔달라 해라 이러면은 그거는 불법 의료 행위입니다. 의사가 처방을 주면서 나라 하는 것은 모든 책임은 의사가 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아무 데나 가서 주사 놓고 또 뇌염 예방접종 간호사가 약 구해갖고 팔에 툭 놓습니다. 다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의사가 처방을 내고 그래서 놓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받습니다. 그건 의사가 다 처방낸 겁니다. 그 사람한테 이 예방접종을 하라. 보건소에 다 의사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있기 때문에 주사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사 주입 도끼는 주사 주입 대상자에게 약이 정확하게 투여되는지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된다. 의복을 갈아입거나 대상자 이동할 때에는 수액 세트가 당기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수액병은 항상 대상자 심장보다 높게, 잠깐만 화장실 간다고 뭐병 내리고 뭐 어쩌고 하면 뭡니까? 이렇게 혈액이 역으로 흘러나옵니다. 빨갛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액병은 대상자 심장보다 높게 위에서 떨어지도록 해야 된다. 정맥 주입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수시로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잘 떨어지고 있는지. 예, 그렇게 해서 조절기가 잘 때가 있어서 잘 떨어지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주사 부위가 붉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즉시 조절기를 잠근 후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 보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주사를 놓으면은 이제 손에서 감이 옵니다. 주사바늘 탁 찌르면 근육이 들어갑니다. 근육에 점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정맥이 들어갈 때톡 합니다. 바늘이 톡 하면 들어가는데 톡 하면 들어가는 감이 손끝에 오면은 그 다음에 간호사가 딱 눌러보면 그는 피가 쫙 나면 그럼 정확하게 들어갔다. 그 다음에 예, 다 빼고 반창고 붙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에 들어갈 때 하고 정맥에 들어갈 때 감이 틀립니다. 주사바늘 근육은 쑥 들어갑니다. 쑥 그다음에 정맥은 톡입니다. 톡탁 튕기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 환자가 정맥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가고 뭐 어쩌저쩌 하다가 막 보니까 이 주사 바늘이 정맥을 다시 뚫고 근육에 꼽혔습니다. 근육에. 근육에 꼽히니까 그때부터 붉게 되고 붓고 아픕니다. 통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늘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사액은. 근데 정맥을 해가 심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근육이 떨어져요. 근육에. 예, 그러니까 이 바늘이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간호사가 터졌다는 터졌다. 예, 혈관이 터졌다. 혈관이 터져서 주사 바늘이 근육에 꼽혀 있으면 그럴 땐 바로 잠그어야 됩니다. 잠그고 조절기를 바로 잠그고 바로 시술장이나 관리 책임자한테 보고합니다. 그러면 간호사 와서 빼서 다른 팔 오른쪽에 팔에 걸려서 그 사건이 생기면 왼쪽 팔에 갖다 다시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맥 주사 잘 놓는 사람은 아기들도 잘 놓고 혈관이 잘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으로 또 찾습니다. 이 손가락 끝으로 감으로 혈관을 찾아서 딱 이렇게 자기 감으로 놓으면 놓으면 쏙 들어가고 그다음에 톡 하면서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놓는데 이렇게 붓게 되거나 붉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는 조절기를 잘 잠근 후에 시술장 가서 보면 다시 와서 다시 다른 팔에 놓습니다.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1,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예,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는다. 비비면 피멍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그시 누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수액 세트 주사액과 대상자 몸살이 연결해주는 수액 세트, 예, 주사액에다 꼽아서 다시 팔에다 꼽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연결해줍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심장으로 간다. 수술할 때도 그렇고, 마취할 때도 그렇고, 통증이 너무 심할 때도 그렇고, 만약에, 나무에서 떨어져서 너무너무 아프고, 막 뼈가 부러져서 이제 낙상사고 생겨서 골절이 생겼다. 이래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아파, 교통사고 나서 또 그렇고, 마찬가지로 아파, 그랬는데, 약을 먹어서 흡수해서 효과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주사기 딱 꼽으면 바로 아픈 게 일단 아픈 거, 페인 쇼크 합니다. 페인이 아프다, 이렇게 너무 고통스레 아픈 게 이것 때문에 쇼크가 없는데 너무 아파서. 이걸 빠른 시간에 효과를 보려면 정맥주사입니다. 바로 심장이 들어가면서 아픈 게 수돕됩니다. 그래서 정맥주사는 이렇게 붉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조절기를 잠그고 바로 보고를 해야 된다고. 간호사는 와서 바늘을 제거한 후에 1, 2분간 알코올솜을 지그시 눌러주고 또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 1, 2분간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는 이유는 비비면 피멍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사 주입 도끼는 이렇게 주사 바늘이 셀 때, 근육이 꼽혔을 때 어떻게 되는가? 바로 조절기를 잠그고 바로 시술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랬을 때는 우리 스님 알고 계시는데, 아, 혈관이 바늘이 흔들려서 정맥을 뚫고 근육이 꼽혀 있구나. 정확히 들어가지 않고 부어가 있으면 근육에 꼽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다 흡수는 됩니다. 흡수는. 우리 근육 주사도 맞지 않으면 다 흡수되듯이. 예, 그러나 이게 이렇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수액병은 항상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야 된다. 약보관인데 약보관. 약보관도 또 시험 문제도 나올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약을 보관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제품 용기에 명시된 보관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한다. 약을 보관하는데 주의사항. 모든 약물은 치매 대상자, 아동, 애완동물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그러니까 치매 대상자 약은, 예, 약통에 넣어서 잔물실을, 이렇게 잔물실을 채워 놓습니다. 치매 대상자는 약을 먹은지 안 먹은지 모릅니다. 일단 단기 기억이 없으니까 보통 한달분약 타는데 20일 되면 약 없습니다. 다 먹어봐가지고. 그제 약이 없으면 약이. 예, 약이 왜 없나 하면은 아침에 먹었는데, 아, 식사하고 한 9시 되게 먹는데 한 11시 되면은 안 먹었는 것은 왜 어제가 오늘 그렇고 오늘이니까 매일 같은 이렇게 변화가 없는 시간이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약을 안 먹는 거또 먹어봅니다. 그러면은 한 달께 20일 되면 약다 드셔서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초기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 했습니다. 스스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제가 가시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일단 화장대 앞에 쓰레기통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 방에 보면은 뭐 무슨 이렇게 자기 뭐 이렇게 로션 바르고 뭐 하는 그통 옆에 쓰레기통이 작은 방 안에 작은 쓰레기통 하나 있습니다. 주무실 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주무실 때 쓰레기통을 무조건 분리수거 쓰레기 봉투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쓰레기는 무조건 갖다 버려야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갖다 버리면은 그 쓰레기통을 이제 아침에 뒤집으면 됩니다.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러면 쓰레기통이 깨끗한데 오늘 아침에 약 먹고 약 비닐봉지 그거 들었을 거 아닙니까? 11시 돼 갖고 내가 오늘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쓰레기통을 뒤집어 있으면은 약을 먹은 거고 없으면 안 먹은 거기 때문에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혼자 생활하실 수 있는 환자한테 쓰레기통을 먼저 버려야 되고, 그 다음 또 치매 환자,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초기 치매 환자는 커피를 즐겨 마십니다. 커피 마시면서 자랑합니다, 자랑. 뭔가 하면 좀 신녀성이라고 커피를 즐겨 마시고 있다고. 왜냐면 나이가 들면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옵니다. 커피 잘못 마십니다. 그런데 본인은 다섯 잔, 여섯 잔 마셔도 괜찮다고. 그런데 사실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 다 빼앗게 달아납니다. 그래서 커피 잔을 주무실 때두 가지입니다. 자, 혼자 생활하시기 때문에 주무실 때 쓰레기 봉투를 비우고 커피 잔을 싱크대 위에 찬장에 얹어놔야 됩니다. 얹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커피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을 열어서 위에 있으면 안 마셨고 내려오면은 마시는 겁니다. 내려와서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커피 마시고 그대로 놔놔야 됩니다. 잔을 놔놓고 주무시기 전에 해야 될 일, 커피 잔을 씻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럼 밑에 내려와 있으면 마시는 거고, 올려가 있으면 안 마시는 거고, 거기서 본인이 기준을 둬야 됩니다. 왜냐면 자꾸 마시면 자꾸. 그러니까 밑에 내려와 있으면 뭐 이게 위에 올려놓은 거 밑에 있으면 어제 건지 오늘 마시고 여기 있는 건지 언제 마시고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자 저녁에 올려놓는데 그 이튿날 커피 잔에 내려오면은 이제 커피 마시는 겁니다. 안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뭘 마시나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바카스 베란다 보면 바카스 꽉 있습니다. 바카스 카페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카스 힘이 없을 때 바카스 막 가뿐합니다. 그제 힘이 쫙 생기면서 카페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도 나른하고 힘이 없을 때 커피 한잔 마시면 삼박해집니다. 그게 카페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안 좋다 하는 거 들어가지고 또 아시니까. 근데 또 어떻습니까? 또 자녀분들이 바카스를 사옵니다. 왜? 바카스를 즐겨 드시니까 좋다. 본인이 좋다 하니까. 할머니가 좋다 하니까. 그래서 베란다 보면 박카스 쫙사 있습니다. 사 있어서. 그래서 그거 못 마시게 됩니다. 그것도 카페인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못 마시게 되는데, 자기는 커피는 안 되고 박카스는 되는 줄 압니다. 그지? 그래서 치매 환자 약 보관, 약 드시는 거. 그렇게 하면은 약이 그대로 한달 갑니다. 한 달.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는 주로 약이. 그래서 쓰레기 버릴 때 봉지 약봉지가 두개 있으면 정확합니다. 아침에 하나 드시고 저녁에 하나 드시고 이러니까 다른 걸로 가지고는 어떻게 약을 한 달분 20일 주로 져버리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다 드실 뿐만 요양보호사님 하루 종일 계시는 아닙니다. 2시간, 3시간입니다. 그렇다니까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약보관 주의사항. 모든 약물은 치매 대상자, 아동, 애완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은 폐기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은 폐기하고, 치매 대상자 약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가능하면 약상자에 잠금장치를 한다. 자꾸 드시니까 잠금장치를 해두고. 자, 알약은 원래 약 용기에 넣어 건조한 곳에 보관. 건조한 곳, 동그라미. 자, 햇빛이 쬐이면은, 습기가 차서 알약의 곰팡이 핍니다. 곰팡이. 곰팡이. 그러니까, 알약은 원래 약 용기에 넣어서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햇빛을 피해 보관해야 하고, 약 성분이 변질되지 않는다. 햇빛을 피해 보관해야 약 성분이 변질되지 않는답니다. 약 성분이 변질되지 않는다. 그런데 치매 환자는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약 알약을 다 빼가지고 보관함에 넣어놓는다. 습기 안 차겠습니까? 약 봉지 봉지에서 뺐어. 그건 지금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죠? 다이소에 통 있는 거는 제가 봤는데, 예, 약병 왜냐면 거기는 습기 제거제도 들어있고, 그죠? 또 색깔이 있으면 안 되는 뭡니까? 오메가 3 같은 거는 전부 갈색으로 병되어 있습니다. 햇빛 색깔 뭡니까? 들어가면 약이 상하기 때문에 색깔을 차단도 하고, 그 약병이나 그게 다 제약회사에서 그 약에 따라서 병 색깔도 틀리고, 또 모든 게다 틀리게 그 약에 맞게 다 들어 있습니다. 약이 원래 제약에서 나오는 약 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뺏어 넣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햇빛 알약은 원래 약 용기에 넣어서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고 햇빛을 피해 보관해야 약 성분이 변질되지 않는다. 가루약은 가루약을 먹을 때 사용하는 숟가락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있으면 변하기 쉬우므로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가루약에 물에 타서 주사기에도 무침 주사기에도 뺏어 먹고 또 숟가락도 입으로 넣어서 먹고 합니다. 그럴 때 숟가락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있으면 변한다. 그래서 숟가락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없도록 해야 된다. 자, 시럽제는 예. 서늘한 곳에 직사 가능성을 피해야 된다. 예. 자, 시럽제는 서늘한 곳. 아, 기분 나쁩니다. 보면은 알약은 건조한 곳, 시럽제는 시럽제 하는 시옷이 먼저 나왔습니다. 서늘한 곳 시옷 나옵니다. 시럽제 물약은 서늘한 곳에 예. 시럽제는 서늘한 곳에 직사광 다 직사 가능성을 피합니다. 햇빛을 피해 나왔으면 직사 가능성. 그렇게 해서 시럽제 물약은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한다. 약병에 서인 보관 방법에 따른다. 오랫동안 먹지 않다가 다시 먹는다면 색깔이나 냄새를 확인하여 이전과 다르면 폐기한다. 버린다. 버리고 또약 용기체 빨아먹으면 침이 약에 섞여 들어가 변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깨끗한 플라스틱 계량컵이나 스푼에 들어 먹어야 된다. 침은 우리 죽 같은데 침 숟가락 왔다 갔다 하면 다 사고 봅니다. 그죠? 죽못 먹습니다. 그랬듯이 침이 약병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약 용기체 빨아먹으면 안 된다. 다 그렇습니다. 예, 물도 그렇고 우유도 그렇고 용기체 먹으면 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릇에 컵에 다 따라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약 용기체 빨아먹으면 침이 약에 섞여 들어가 변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깨끗한 플라스틱 계량컵이나 스푼에 들어서 먹어야 한다. 꺼낸 시럽을 다시 병에 넣으면 약이 변질되는 원인이 되므로 잘못 따른 약은 버려야 한다. 예, 약을 잘못 따른 약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꺼낸 시럽은 다시 병에 넣지 않는다. 그리고 손에 담긴 알약은 다시 병에 넣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꺼낸 시럽은 다시 병에 넣지 않고 손에 약이 약병에서 약병 뚜껑에서 손까지 왔는 약은 다시 병에 들어가지 않는다. 안약과 기약은 안약이나 기약은 투약 후 입구를 생리식염수 솜으로 잘 닦은 뒤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상온. 자, 안약, 기약, 상온입니다. 상온. 예, 그렇게 해서 자, 아주 기분 나쁜데 보면은 뭔가 하면은 알약은 건조한 곳. 예, 그리고 시럽제는 서늘한 곳, 안약과 기약은 상온. 상온 지금 현재 온도입니다. 냉장고 들어가든지 이게 아닙니다. 안약과 기약은 예, 상온에서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하고 그 다음에 또약 먹고 예, 그 다음에 또 기약, 안약, 그 다음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약 보관도 있습니다. 약 보관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가? 그럼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뱃살입니다. 뱃살. 그제 다 먹기네 뱃살. 뱃살 중요한데 뱃살 스스로 할수 없으면은 예, 누군가 꼭 갖다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뱃살 돕기. 스스로 뱃살 할수 없을 때 뱃살 돕기. 자, 참고 뱃살은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소화, 흡수한 후에 독소나 찌꺼기를 내보내는 것. 영양분을 흡수했는데 거기에는 영양분이 있고 또 배설물이 있습니다. 그제 우리가 아웅에 불을 떼면은 물을 따뜻한 물을 데우기 위해서 불을 떼면은 예, 열이 나서 물은 데워지는데 뒤에 연기가 나면 연기 불을 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영양을 섭취하면 영양분을 다 섭취했는데 또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배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배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몸에 독소가 쌓여 신체 장기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배설이 원활해야 한다. 대상자는 배설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방법을 배설을 도와야 된다. 자, 어르신들은 예, 다 약 드십니다. 약 드시는데 자, 어떻습니까? 잠 잘 드시고 잠 잘 주무시고 배설 잘 하시면 1등 어르신입니다. 1등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영양 섭취 잘 드시지도 못하고 잠을 또 못 잡니다. 대체로 가면 다 뭡니까? 수면 유도제가 다 집에 다 있습니다. 잠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잠 자는데 참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수면 유도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다 하제가 있습니다. 하제, 변비 생기고 잘 못 봤어. 왜? 물을 작게 먹었어요. 물 작게 먹고 운동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음식 양이 적습니다. 음식 양이. 그래서 식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예, 제가 친정 엄마가 퇴행성 간절염 수술을 하셨습니다. 70 얼마에 수술을 하는데 골다공증 검사하니까 60대 초반이었습니다. 60대 초반 그제 그 이유는 아버지 밥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16살에 시집 와가지고 평생을 예, 방학 있나 뭐 세미나가 있나 이제 뭐 사위 뭐 이런 세미나 갔다 하고 딸이 막 집에 오고 합니다. 그제 그리고 방학 있나 뭐 연휴가 있나 공휴일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지게 평생 1년 360일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네 달만 좀 내가 혼자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퇴행성 관절염 수술을 하면서 골다공증 검사하니까 얼마나 젊었는지 그제 그게 잘 드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회관에서 뭐 국수 삼고 이러면은 혼자 계신 할머니 집에 안 갑니다. 왜? 국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녁 드시고 가시려고. 그제 그런데 무슨 일 행사했으면 아버지는 전심 딱 잡수면 무조건 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무조건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즐겨보시는 게 평생 즐겨보시는 게 6시 내 고향입니다. 그제? 6시 내 고향 하면은 그때 딱 배고플 때 먹는 거 다 나옵니다. 먹는 거. 그제? 먹는 거 다 나오니까 무조건 신청합니다. 어떤 데 보면은 뭡니까? 영덕 대게도 한 상자 들어가 있고, 뭐도 들어가 있고, 신청하셔가지고. 그런데 김치 냉장고 저보다 더 빨리 샀습니다. 시골에서. 그제? 하여튼 잡수신데 주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건강, 지금까지 요양원에 안 가시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덕에 절대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버지 덕에 엄마 뼈가 이렇게 튼튼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파테마 병원은 주로 파테마 병원입니다. 저쪽에 저 옆에 있습니다. 파테마 병원에서 파테마 병원에 본관이 있어 본관이 있으면 새로 지은 게 동관 서관입니다. 그런데 서관 2층이 물리치료실입니다. 동관 7층이 정형외과 입원실입니다. 아 정말 제가 보니 기분 나빴습니다. 정형외과 7층 2층에서 동관에서 다 와가지고 본관 다 거치고 서간 2층까지 내려가야 물리치료를 합니다. 이번 환자는 물리치료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좀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이 간병인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때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간병인이 하루 올 하루 8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10한 2만 원 정도 그만큼 가치가 있을 때니까. 그런데 엄마 생각에는 딸은 와서 하면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아들이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그랬으면 엄마 딸이 이 팔만보다 훨씬 큰 고급 인력인데 여기가 이게 쓸 시간이 없는데 이러니까 그 이제 그 간병을 구하면 병이 안 났습니다. 아들 돈 들어가는 게 아파가 잠을 못 잡니다. 속이 막 그제 그 돈이 아까웠어. 딸은 와서 돈을 안 줘도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제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술했기 때문에 못 드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물리치료를 하는데 얼마나 물리치료를 열심히 하시든지 그래서 동간에 달력 뒤를 딱 쬐습니다. 그나마 한글을 알고 계시니까 학교 금방에도 안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어떻게 해서 아셔서 받침은 하나도 없으면 받침 만약에 뭐 편지서면 바다 보아라 하면 산들 바다 있지 않습니까? 바다 보아라. 제가 장씨 집안에 시집 갔는데 딱 편지가 왔는데 이랬습니다. 장씨라 바다 보아라. 바다가 들, 산들 바다 아시. 그러니까 읽어보면 무슨 내용은 알수 있습니다. 당신 생각대로 마음대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한글 아는 게참 좋구나 싶었습니다. 달력 뒤로 떼가지고 7층에서 정류장과 7층에서 엘리베이터 눌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몇 층에 내려가지고 어디로 올렸는지 본관 통과해야 됩니다. 본관 뭐뭐 통과하고 뭐 어쩌저쩌 해서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가는 걸딱 적었습니다. 앞에 휠체어 딱 타고 이거 돌리면서 한 가보시라 다 찾아갑니다. 그럼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꾸 그래서 하니까 빨리 치료 물리치료를 얼마나 열심히 빨리 이렇게 빨리 다리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왜 그리 움직이나 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아버지 밥 차려 드리려고. 그제 4개월 사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소원이라 해놓고 수술하고 나니까 밥 차려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시장 갑니다. 시장 가면은 사는데 절대로 당신 드시고 싶은 거안 사십니다. 저는 사면서 이것도 아버지 좋아하는 거, 이것도 아버지 좋아하는 거, 아버지 좋아하는 것만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드셔서 이렇게 뭡니까 뼈가 튼튼해서 수술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수술할 때 90인 할아버지가 한분 오셨습니다. 90인 할아버지 검사님께 골밀도가 응승응승해서 정형외과 선생님 막 뭐라 하면서 왜 이때까지 있었냐고 이러니까 할아버지 말씀이 이렇게 큰 대수술 하는데 나는 그새 수술하기 전에 죽을 줄 알았다. 그치? 그때가 한 십몇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줄 알았지 이렇게 오래 살줄 몰랐다.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잠도 못 자고 움직이도 못 하니까 수술 안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하러 오니까 그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이 좀더 일찍 오시지 골밀도가 좀 그러나 그나마도 그래야 이게 재활하기도 수월하고 뭐가 좋은데 완전히 엉성한 데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좀더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 하니까 나는 이큰 대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안 죽고 살아있을 줄 몰랐다. 그랬으면 좀 일찍 왔을 건데 그래서 너무 늦게 와도 안 좋고 너무 일찍 와도 안 좋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호를 하는데 화장실 가면 전부 손잡이 입고 다 있습니다. 정형외과니까. 그래서 하면 거기서 제가 이제 느낀 점은 며느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며느리 있는 자리에는 간병인이 있습니다. 그죠? 간병인이 있고 전부 딸입니다. 딸. 왜냐면 이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제가 옆에 있었던 그분도 아들 돈 다가는 게 아깝습니다. 그래서 딸을 불러가 딸이 하는데 이제 화장실 가가 이제 겨우 안 추고 그다음에 변기 안 추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 하는데 그 딸은 저보다 나이가 적은데 변기 안 추면서 이게 막안 맞아가 끙끙끙 안 추면서 막 거기서 막 오빠 욕을 얼마나 하면서 엄마 보고 엄마 그럽니다. 왜 니한테 이러냐고 뭐 어쩌냐고 저쩌냐 하는 거다 딸입니다. 딸. 그지? 그러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완전 간병에서 며느리 바빠서 뭘까 직장 다니고 바빠서 못 하니까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며느리 한번 오고 그다음에 딸 오는 게또더 편합니다. 이건 바지 내리고 옷 입히고 뭐 난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간병인 좀 쓰라니까 그거는 못 씁니다. 아들 돈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깝어. 그지? 그러나 이게 평생 갑니다. 평생. 지금까지도 딸은 저한테는 늘 이럽니다. 가만 계시면 되는데 너는 우유할래 이랍니다. 그제 제가 딸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엄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뭔데 이랍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왜 이게 저 이러면서 또 하는 게 너무나 당당하시니까 제 생각에 당당하게 오래 사시는 것은 이랍니다.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얼마나 키운다고 얼마나 욕받는데. 그제 왜냐 옆에 친구들을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워서 이 받아도 실컷 된다는 겁니다. 그지? 엄마 친구들, 딸들하고 친구들을 봐서는 그러니까 속으로 제가 얼마나 분통을 쌓이겠습니까? 그지? 이거 고맙고 미안한 게 아니고 당당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 생각하면은 마지막까지 저렇게 당당하시니까 건강하고 잘 사시는 것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잘 드십니다. 두분 다. 너무너무 잘 드십니다. 그러니까 1번 아닙니까? 1번 노인의 건강증진, 1번 영양 잘 드시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자원봉사 하는 일이 있어서 하러 갔는데 그것도 94단 할머니인데 보니까 다람쥐 같았습니다. 쫑알쫑알쫑알쫑알. 네 드십니다. 네 드십니다. 네. 네 드십니다. 배는 뽕상뽕상 해서 네 쫑알쫑알. 요것도 잡수고 저것도 잡수고. 그러니까 영양이 골고루 섭취하니까 병원에 안 가시고 집에서 저리 계시는가 이래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그 94대 할머니 보고 와서 또 집에 가서 아이고 그 할머니는 완전 다람쥐 다람쥐. 쓰고 넣어놨다가 챙겨내가 쓰고 챙겨내가 자서 잘 자순다니까. 잘 자수는 와중에 또더잘 자수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팬티 114이 될 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뱃을 돕기, 그죠? 뱃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뱃을 잘 드셨으니까. 뱃살은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소화 흡수한 후에 독소나 찌꺼기를 내보내는 것이 뱃살이다. 우리 몸에서 뱃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몸에 독소가 쌓여 신체 장기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뱃살이 원활해야 한다. 대상자는 뱃살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방법을 뱃살을 도와야 된다. 뱃살 돕기 일반 원칙은 노인의 뱃살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는 수치스러움과 불안감, 절망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되는데, 뱃살물을 치울 때 표정을 찡그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대상자가 최대한 편안하게 뱃살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렇게 요실금, 별실금 하셨을 때, 옷을 더럽혔을 때 아무 일도 없는 듯 그렇게 처리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뱃살할 때는 뱃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가려주어 프라이버시를 배려해야 한다. 뱃살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깨끗이 치운다. 대변이나 소변이 묻어 피부가 헐수 있으므로 피부 상태도 살펴보고, 대상자가 변이를 느낄 때 요양보호사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스스로 할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대상자가 할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대상자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다. 항문은 앞에서 뒤로 닦아. 이것도 한네 번, 다섯 번 나옵니다. 동그라미. 항문은 앞에서 뒤로. 우리 해부학. 예. 잘 생각하면은 쟁 앞이 요도입니다. 요도. 요도. 그 다음에 질입니다. 그 다음에 항문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닦으면 다 감염됩니다. 감염. 그지? 그래서 앞에서 뒤로 닦는다. 앞에서 뒤로. 항문은 앞에서 뒤로 닦아 여러 개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앞에서 뒤로 닦아 여러 개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대상자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한다. 예, 그래서 제가 7층에 정형외과 입원해 있는데, 그 입원실에 주로 여자 할머니, 아주머니 이렇게 합쳐갖고 한 다섯 분 계셨습니다. 입원해 있는데 전부 다 예, 수술해가 거기까지 다 탱성 관절염 또뭐 어디서 떨어져가지고 깁스해가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있는데, 예, 보니까 한 분이 이제 간병인 계셨습니다. 그 간병인 다섯 분이 앉아가지고 온갖 얘기 다 합니다. 무슨 얘기하고 뭐 주로 며느리 험담하고 아들 자랑하고 뭐 합니다. 하다가 한 분이 대변이 보고 싶습니다. 못 내려갑니다. 못 내려갑니다. 대변이 침상 뱃살입니다. 이제 수술하고 막 이래가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대변이 보고 싶으면 보통 요양 뭡니까 간병인 같으면 거기서 커튼 칩니다. 스크린 칩니다. 스크린 콱 치고 여기서 대변 봅니다. 그러면 낮에 대변 보면 냄새 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 대변 다 보고 처리 다 하고 스크린 걷어놓으면 옆 사람하고 얘기할까 하면 좀 민망스럽습니다. 그지? 또 대낮에 냄새도 막 풍기고 이러는데 이분은 침대를 딱 밀고 밖에 나와가지고 복도 제일 끝에 갑니다. 복도 끝에. 복도 끝에 가서 거기 예, 스크린을 딱 치고 그지? 그 복도 끝에 창문 저렇게 된 창문 이 창문 그지? 이 창문을 밖을 열고 제가 이제 딱 따라 나가 봤습니다. 보니까 딱 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 이렇게 뱃살하도록 그지? 그래 뱃살하고 침상 뱃살입니다. 변기 침상 뱃살 변기에 넣는 거 넣어서 다 하고 난뒤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씻고 다 하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자기 자리에 딱 갖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이 같이 입원해 있는 환자한테 아무 예 아무 그러니까 그 환자들은 아 저기 지금 대변 보러 갔다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무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센스 있고 잘하는 간병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와도 옆에 있는 사람 뭐 미안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복도 제일 끝에 가서 분리를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싹 치우고 다시 오는 걸 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 환자가 일반 옆에 있는 환자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잘 뱃살할 때 관심을 가져준다. 자, 꼭 알아두고 있습니다. 뱃살 요양보호의 일반적 원칙. 뱃살 요양보호의 일반적 원칙은 대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이 문장이 다섯번, 여섯번, 일곱번 나옵니다. 대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대상자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립심을 키워준다. 예, 그렇게 해서 예, 뱃을 상태 관찰, 예, 뱃을 했는 상태로 관찰하는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뱃을 요구가 있는지 스스로 뱃을 할 수 있는지 뱃을물의 상태는 어떤지 관찰해야 된다. 뱃을 시에 대상자를 관찰하는 것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뱃을 전, 뱃을 중, 뱃을 후를 빠짐없이 관찰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뱃을 하고 난 뒤에 이상이 생기면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보고해 어떤 걸 보고해야 되나? 246쪽 한 돌려보겠습니다. 교과서 246 뒤로. 예, 뒤로 가서 246조 보면 꼭 알아두기 등이 나와 있습니다.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시술장이나 간호사에게 뱃을물 상태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 아, 시험 문제 종종 나왔습니다. 시술장이나 간호사에게 뱃을물 상태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대상자의 소변이 탁하거나 뿌였을 때, 소변 노란색입니다. 그지? 연한 노란색. 그건 정상적인 대변인데. 대변의 색깔이 예, 탁하거나 소변이 탁하거나 뿌였을 때 보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품이 많이 날 때, 예, 거품이 많이 날 때, 그다음에 소변색이 진할 때 보고해야 되고, 소변 냄새가 심할 때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변에 피가 섞여 빨간색은 무조건 보고입니다. 보고 빨간색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빛이 소변을 할 때 색깔이 틀립니다. 푸른빛 아 깜짝 놀라겠습니다. 노란색이어야 되는데 푸른빛깔의 소변이 나올 때는 보고를 해야 된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 예 그러니까 혈변입니다. 혈변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사고 크게 났습니다. 보고해야 되고 선홍빛이거나 검붉다. 자, 대변 볼 때 선홍빛은 뭔가 하면은 치질입니다. 치질. 가장 예, 말단 부위에 정맥이 터집니다. 치질은 가장 끝에 예, 정맥이 터졌기 때문에 선홍색입니다. 대장암 색깔은 검붉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에 오래 머뭇다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성들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자궁에 혈액이 머물었다 나올 때 색깔이 검붉습니다. 선홍색 아닙니다. 그지? 일단 장기에 머물었다 나오면은 검붉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오는 것은 선홍색입니다. 그래서 빨간 짙은 빨간색은 치질입니다. 항문에 정맥이 터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홍색이나 검붉을 때 일단 붉은색은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된다. 붉은색일 때는 보고를 한다. 대변이 심하게 묽거나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나올 때 보고한다. 점액질은 밑에 보겠습니다. 대장 점막에서 점액을 분비한다. 점액은 대변 속 박테리아로부터 장벽을 보호하고 기름칠을 하듯이 윤활 역할을 하고 배설물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대변에 섞여 나올 때는 보고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들어가서 뱃을 상태 관찰해야 됩니다. 뱃을 상태 관찰해서 보고해야 될 것인가 정상인가 보고해야 된다. 자, 뱃을 요구의 표현. 예, 치매 환자나 또 의식이 없는 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어려운 환자는 예, 언어적 표현, 언어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내 지금 대변 보고 싶다, 내 지금 소변 보고 싶다 하면 되는데 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비언어적 표현. 빗자는 안일비자입니다. 안일비. 말씀은 말씀이 아닌 행동을 하는 것. 그 표현을 잘 관찰해야 되는데 언어적 표현은 말씀은입니다. 말씀은. 그 말이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함.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다. 변이를 느꼈어. 내가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다. 얘기를 하는 거고 비언어적 표현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끙끙거림. 안절부절 못함. 손으로 배 또는 엉덩이를 가리킴, 얼굴 표정이 일그러짐, 허리를 들썩거림, 바지를 내리려고 함. 이것은 뭔가 신체적으로 뭐가 소변이 보고 싶다든지 욕구 불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변을 보고 싶다든지 대변 보고 싶을 때 말은 잘 못하고 이렇게 엉덩이를 가리키다든지 얼굴 표정이 잉그러진다든지 우리 애기 키워보면 압니다. 그지? 대변 볼 때쯤 되면 행동을 딱 멈추면서 용을 딱 쓰면서 뻘겋게 이렇게 됩니다. 그것처럼 비언어적 표현을 빨리 알아서 이 어르신들이 대변이나 소변을 볼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 그래서 뱃설시 관찰 내용 보겠습니다. 뱃설시, 뱃설 전, 뱃설 중, 뱃설 후. 뱃설 전에는 요의나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자, 소변을 보고 싶다, 대변을 보고 싶다는 걸 느끼고 있는지 없는지, 아무 느낌 없이 자기도 모르게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는지 아니면 대변 보고 싶다 얘기하고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하복부 팽만, 이전 뱃설과의 간격, 뱃설 억제, 이건 뱃설 전에 관찰할 내용. 지금 뱃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 그때 아픈지, 통증, 그다음 불편함이 있는지, 불안 정도, 그다음에 배변의 어려움이 있는지, 배뇨의 어려움이 있는지, 대변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소변 보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뱃설 후에는 색깔이 어떤지, 아까 봤습니다. 뱃설 후에 색깔이 어떤지, 혼탁 여부, 탁한지, 그 다음에 뭐 점액이 섞여 나오는지, 뭐 여러 가지 뱃설 시간, 잔뇨감, 소변을 봤는데 아직 방광에 소변이 꽉차 있는 것이 시원 안 하고 묵직하게 되어 있는 걸 잔뇨감, 잔변감은 대변을 봤는데 대변이 아직 좀덜 보고 남아 있는 것 같은 잔변감, 뱃설량, 이것은 뱃설 후에 관찰 내용입니다. 자, 화장실 돕기. 자, 화장실에 이제 가시는데 한 돕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다가 주저앉거나 넘어지면 낙상이 발생할 수 있다. 꼭 이렇게 넘어질 때 화장실에서 넘어집니다.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다가 주저앉거나 넘어지면 낙상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를 관찰하고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 야, 이거 몇분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를 할 때, 환자 어느 정도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가, 요양보호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손이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 예, 손이 뻗으면, 이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손이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가 필요하면 적극 개입하여 낙상 사고를 넘어지는 걸 방지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큼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낙상 사고에 대비해야 된다.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대상자를 돕는 것은 대상자를 의존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스스로 할수 있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예, 이 문장이 지금 네 번, 다섯 번 나왔습니다. 자, 대상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스스로 할수 있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대변이나 소변을 볼때 대상자가 다치거나 넘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한다. 그렇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한다.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되고, 밤에는 어두워 화장실을 찾기 어려우므로 화장실 표시 등을 켜두고 잘 찾을 수 있게 한다. 화장실 표시등을 켜줘야 된다.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노인이 잡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또 사건이 잘 생깁니다. 사고가. 그래서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응급벨을 설치해야 된다. 화장실, 이렇게 뭡니까? 뭡니까? 고속버스가 뭡니까? 이렇게 장애자실에 가보면 응급벨 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응급벨, 예? 병원에, 예, 병원에도 그렇고, 응급벨을, 다 환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급벨을 울릴 수 있도록 설치해 두고 있다. 자, 휠체어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휠체어를 타거나 휠체어에서 내릴 때,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반드시 잠금장치. 자, 휠체어는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휠체어는 첫 번째, 움직이지 않는 한 잠금장치를 해야 된다. 움직이지 않는 한 잠금장치를 걸어둡니다. 왜? 큰 바퀴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 환자는 전면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예,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퀴가 굴러가 보면 바로 떨어집니다. 바로 자기가 어떻게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휠체어는 움직이지 않는 한 잠금장치. 그리고 휠체어는 언제나 저 높은 곳을 보고 있어야 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휠체어는 무조건 높은 곳을 보고 있다. 아래쪽을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콕 엎어져서 사고 생긴 낙상사고. 그러니까 휠체어는 언제나 높은 곳을. 자, 그러면 휠체어 타고 어디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 뒤로 돌려야 됩니다. 휠체어를. 뒤로 돌리고 요약 먹어서 뒤로 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있는 환자는 저 높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제 뒤로 돌렸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예, 저 높은 곳을 보고 있어요. 앞으로 돼서 앞으로 콕 됩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는 언제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휠체어는 밝은 곳을 보게 해줍니다. 밝은 곳을 보게 돼 있다. 요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휠체어는, 휠체어에 대해서는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휠체어 타고 움직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엑스레이실도 가야 되고, 검사실도 가야 되고, 엑스레이실 검사실은 본인이 안 가면 안 됩니다. 남이 해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휠체어 타고 움직이게 되는데, 사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휠체어는, 예, 움직이지 않는 한은 무조건 잠금장치. 그리고 휠체어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보고 있어야 되고, 휠체어는, 예, 또, 예, 밝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밝은 곳. 예, 그렇게 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예, 휠체어를 타거나, 예, 휠체어에서 내릴 때,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자, 타거나 내리고 앉아 있을 때는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입니다. 휠체어를 움직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 그러니까 내릴 때, 휠체어 탈 때,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이때는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휠체어 잠금장치를 걸어둔다. 잠금장치를 하지 않으면 휠체어가 미끄러져 다칠 수 있다. 발이 걸리지 않도록 발받침대를 접어 올린다. 예, 발이 걸리지 않도록 발받침대를 접어 올린다. 휠체어 이동 중에 바퀴나 팔걸이에 옷등이 끼거나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자, 휠체어는, 예, 지금 여기서부터 휠체어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예, 그런데, 휠체어 289, 예, 휠체어 한가 보겠습니다. 290, 자, 290쪽 한번 보세요. 290쪽 돌아가겠습니다. 휠체어가 앞에 나와붙고 휠체어는 뒤에 가 있습니다. 290쪽에 보면은, 예, 휠체어는 다리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앉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조도구, 의자차라고 한다. 의자차. 근데 휠체어 보면은 딱 손잡이 있습니다. 손잡이. 뒤에서 손잡이 있고 잡고 밉니다. 그다음에 등받침 있고, 팔걸이, 팔측 얹어 놓을 수 있는 팔걸이. 그 다음에 큰 바퀴 있습니다. 주로 큰 바퀴 사용합니다. 앞바퀴, 작은 바퀴. 예, 작은 바퀴는 동그랗게 작습니다. 이 작은 바퀴는 별 사용을 많이 안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고. 주로 힘을 주고 가는, 바퀴는 큰 바퀴입니다. 큰 바퀴.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바퀴 손잡이 있습니다. 바퀴 손잡이. 젊은 사람들, 교통사고 나서 정형외과 입원해가지고 이 바퀴 손잡이 밀면서 온 병실 다 다닙니다. 그제? 이 병실, 이복도 갔다, 저복도 갔다, 뭐 이런데, 그게 바퀴 손잡이입니다. 바퀴 손잡이는 바닥에 닿지 않기 때문에 스대너로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돌려서 돌려서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중간에 복판에 시트입니다. 시트. 네, 시트. 예, 시트가 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휠체어는 예, 무게중심을 식탁에서 식사할 때, 글상에 앉을 때 무게중심 뒤로 싹 뺀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휠체어도 앉을 때 바퀴가 달리고 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뒤로 싹 빼가지고 완전히 엉덩이 쪽에, 제일 구석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 아니면 앞으로 콕 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팔걸이, 시트, 그 다음에 잠금장치 있으면 잠금장치, 발받침대 있습니다. 발받침대, 다리받침, 발받침, 다리받침, 다리측 갖다 옆으로 딱 하도록 이렇게 돼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 접는 거 펴는 거 있습니다. 접기, 휠체어 접기 펴기 있는데, 접고 펼때 휠체어가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겠습니까? 예,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기 때문에 접기도 1번이, 예, 잠금장치. 표기도 1번이 잠금장치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휠체어는 움직이지 않는 한 무조건 잠금장치입니다. 접기 표기는 반대인데 나타날 상황은 반대 아닙니까? 휠체어 접기도 하고 휠체어 펴기도 하고 그런데 휠체어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였습니다. 시험 문제. 접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랬습니다. 펼때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는가? 접을 때, 펼때다 잠금장치입니다. 잠금장치. 중요한 것은 접을 때도 잠금장치, 펼 때도 잠금장치라는 거. 왜냐? 휠체어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접는 것 한번 보세요. 접는 것. 자, 휠체어 접는 것. 나중에 배울 때 다시 우리 접어보고 펴보고 하겠습니다. 접는 것 1번 잠금장치. 펴는 것도 1번 잠금장치. 그지? 그러면은 접으려면 발받침대가 펴 있으면 못 접습니다. 그지? 그래서 접으려면 발받침대를 접어 올려야 됩니다. 발받침대를 올리고 그다음에 시트를 탁 듭니다. 그 왼쪽 그림 보면 요양보호사가 시트를 탁 들어 올리면 딱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팔걸이를 착착착 저 같이 탁 붙여 봅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지금처럼 이렇게 놔두려면 병원에 가면 휠체어 놓는 장소에 한 대, 두 대, 세 대는 놓습니다. 쭉 피가 나면 뭡니까? 면적을 많이 차지해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접을 때는 1번 잠금장치, 그죠? 1번 잠금장치, 2번 발받침대를 올립니다. 3번 시트를 양손에다 딱 걸어 올립니다. 걸어 올리니까 딱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팔걸이를 탁 접습니다. 자, 펼 때는 한번 보세요. 펼 때는. 펼때 1번 잠금장치입니다. 1번 잠금장치에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딱 접었는 팔걸이를 펴입니다. 팔걸이를 착 잡아당깁니다. 양쪽에 잡아당기고는 시트를 통통통 누르면은 휠체어가 딱 피어져 봅니다. 그지? 휠체어 펴입니다. 그래서 휠체어 접는 법, 펴는 법 그림이 있습니다. 접는 법은 휠체어 잠금장치를 1번 잠그고 그 다음에 발받침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시트를 딱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서 팔걸이를 탁 접어갖고 부피를 적게 해서 휠체어 한 대, 두 대, 세 대, 네대 정리해 놓을 수 있고 그 다음 펴는 법은 잠금장치를 잠그고 팔걸이를 쫙 벌립니다. 펴고 그 다음 마지막에 시트를 꼭꼭꼭꼭 누릅니다. 그죠? 그래서 휠체어 접는 법, 휠체어 펴는 법. 우리 스님 중에 한 번도 휠체어를 만져보지 않은 스님도 계십니다. 그죠? 가족이 아픈 일이 없다든지 병원 입원한 일이 없다든지 이랬을 때는 휠체어를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휠체어 배우러 올때 다시 그때 접고 펴고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휠체어로 이제 이동하는 것, 휠체어로 화장실 돕기 기본은 저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